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소탕하기 위해 국제연합군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오늘 미국 방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서방의 공습과 무기 조달, 훈련 지원 등이 ISIL을 몰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테러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이라크야말로 현재 ISIL과 지상전을 벌이는 유일한 국가라며 그만큼 세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지난해 8월 1일에 이라크 내 ISIL 은거지 등을 겨냥해 거의 2,000회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이라크 정부군을 육성하기 위해 파병 인력을 3,100명으로 늘렸으며 의회에 16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비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무장괴한의 총격을 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동지역 내 자국민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비아 내 자국민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철수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에는 현재 외교관 1명을 포함해 한국인 35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어제 새벽 무장괴한이 수도 트리폴리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기관총 40여 발을 난사해 대사관 경비를 담당하던 리비아 현지 경찰관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인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5개 국가들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앞서 이들 5개국은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지역 다른 곳에서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북유럽 5개국 외교장관들은 발틱해 연안에서 러시아의 군사와 정보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노르딕 국가들과의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대결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어제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오늘 당내 경선 참여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올해 43살로 쿠바 이민자 출신인 루비오 의원은 오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정치 행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통해 미리 공개된 루비오 의원의 선거 구호는 미국을 위한 새로운 방향입니다. 이 영상에서 루비오 의원은 미국이 강력한 세계 지도자가 돼야 한다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은 루비오 의원에 앞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랜드폴 상원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주요 야당 후보들이 불참을 선언해 오마르 알바시르 현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국민의회당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영국 등은 이번 선거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담당 고위대표는 이번 선거가 수단 전역에서 합법성을 갖는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최대 국영 석유회사를 이끌어온 장재민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후베이성 한장 중국인민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장재민 전 회장은 뇌물수수와 거액의 부정자산 취득,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재민은 아시아 최대 석유업체 페트로차이나의 모 기업인 중국 국영석유회사 회장을 맡아왔으며 지난 2013년에는 중국 국영석유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 책임자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패 혐의 조사가 시작된 지 5달 만에 정부직에서 해임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 행사에 대통령 대신 특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임금 지급 기간이 시작됐지만 임금 인상 문제로 인한 별다른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측에 뭐 임금을 아직 지급한 기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오는 7월 한국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남북 단일팀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됐던 남북 정상 간 만남의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고위 인사들의 러시아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에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를 특사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장고 끝에 대통령 불참을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한 박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더라도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만남을 위한 만남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불참 배경을 내비쳤습니다. 특사 파견에 대해선 철저하게 의전적 성격의 특사로 보면 될 것이라며 전승절 행사 과정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더라도 알맹이 있는 얘기가 오가기는 지금으로선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전승절 행사의 성격상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어렵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 우방국들이 대거 불참하는 상황 또한 정상회담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두 나라이잖아요. 거기서 뭔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다른 우방들로 하여금 협조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남북한과의 삼각경제협력을 고리로 외교적 중재자로 나선 모양새였지만 박 대통령의 불참 결정으로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한 남북관계 돌파구 모색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남광규 교수는 미러와 미중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지금의 한반도 주변 정세는 북한으로선 나쁘지 않은 상황 전개라며 북한이 남북관계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변수로 인해 가지고 남북관계가 좀 촉진될 수 있는 요소는 지금 상황은 좀 없지 않은가.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남북 간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 입장이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이 상황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보이시는데요.
한편 북한에선 고위 인사들이 한꺼번에 곧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승절 행사 참석을 러시아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김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모종의 사전 준비를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TV 방송 NTV 웹사이트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 북한의 로두철 부총리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궁서궁 외무성 부상 등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 부총리와 궁부상은 러북 친선의 해 개막식에 그리고 현 부장은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으로 알려졌지만 김 제1위원장의 방러에 앞서 북러 정상회담 의제 조율 등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나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체결 문제는 현재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 측에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란 일본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여러 사안들이 있는 만큼 국방장관 회담이나 군수 지원 협정 등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의 한 매체는 어제 일본 정부가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성사시키고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임금 지급 기간이 시작됐지만 별다른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기간이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지만 별다른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3일 현재까지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13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아직 뭐 북측에 뭐 임금을 아직 지급한 기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북측에서도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 7일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남측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조율했지만 접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7일 이후 현재까지 남북 간의 협의가 진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오는 15일 태양절을 맞아 북측 총국이 15일부터 이틀간 휴무에 들어가 남북한이 협의할 시간은 더욱 촉박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임금 지급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북측과 협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물론 20일 안에 관리의 총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20일까지도 임금 문제가 협상이 안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이런 임금 지급 어떤 기한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그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북측이 개성공단 노동 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지난 2월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5.18% 인상한 74달러로 통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요구를 따르지 말라는 공식 지침을 입주 기업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도 남북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기습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점도 우려사안으로 지적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가 10일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분석한 연례 보고서 동아시아 전략 개관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도발 행위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하고 4차 핵실험을 실시할 뜻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고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핵탄두의 소형화를 진전시켜 미국에 대한 군사 억제력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핵탄두의 탄도미사일 탑재가 실용화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에 심각하고도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일본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는 노동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등장하지 않았던 발사 지점에서 새벽과 심야 시간대에 발사한 것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운용 능력, 특히 기습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신형 미사일과 로켓 개발을 통해 타격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강원도 원산 부근에서 발사한 신형 300mm 다연장 로켓포 KN-09은 150에서 200km를 날아간 것으로 보이며 한국 중부 지방까지 사정권에 넣고 있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개발하고 있는 점도 위협으로 지적됐습니다. 발사대 한 개당 미사일 대여섯 기가 재장전 가능하다고 보면 최악의 경우 250에서 300기의 노동미사일이 다양한 지점에서 한꺼번에 발사되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면 북한의 위협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에서 오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입니다. 북한 당국은 태양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 김일성 주석과 아들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세우고 행사를 여는 등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상화 실태와 이를 보는 외부의 시각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둔 지난 3일 함경북도 나선시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23일 강원도 원산에 말을 탄 모습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위로 여든들 총!
이 같은 동상 걸 입은 북한 수뇌부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노동당 정치국은 특별 보도를 통해 2월 16일을 광명성 절로 정하고 전국 각지에 동상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1월에는 평양 국가안전보위부 건물을 시작으로 2월에는 만수대 창작사 앞 그리고 4월에는 만수대 언덕에 김정일 동상이 세워진 데 이어 지방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영생탑이 건설됐습니다. 1945년 8월 한반도 해방 이래 70년간 계속된 우상화로 인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지도자의 동상과 우상화 상징물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평양 중심부인 만수대 언덕에는 높이 23m의 거대한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고 전국적으로 3만 개가 넘는 동상과 흉상 그리고 각종 기념물이 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그의 집무실을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대를 성역화했습니다. 우상화는 동상과 기념물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 살다가 지난 2003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최수경 씨는 북한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하고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날 전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사탕과자가 한 1kg 정도 나가는데 그걸 받는 날이면 꼭 반드시 그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3살짜리든 뭐 2살짜리든 4살짜리든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면 모두가 초상화에 서서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김정일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꼭 인사를 하게 합니다.
게다가 주민들은 항상 가슴에 김일성 김정일 배지 초상의장을 달아야 하고 모든 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음악과 미술, 문학, 학술, 언론 역시 우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계속되는 우상화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선전선동에 세뇌된 상태라고 탈북자 최수경 씨는 지적합니다.
세뇌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세뇌될 수밖에 없고 세뇌의 목적이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은 신이고 신이라는 거는 사실은 오류가 없고 결점이 없고 이런 상징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넘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책이나 토를 달아서도 안 되고 그런 위치에 넣으려고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북한의 우상화 목적이 정책 선전의 차원을 넘어 신격화에 있다는 점에는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가로 현재 워싱턴의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방문 연구원으로 있는 마키노 요시히로 씨는 김일성, 김정일은 2차 대전 이전의 일본 천황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좀 북한의 친척들이 있는 그 노스코리안 자파니즈에게서 이야기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북한 사람들은 그런 일본 천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잔뼈 한다거나 그런 형식을 많이 공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백두혈통 우상화 작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일성의 경우 항일발치산 투쟁이라는 우상화 재료가 있었지만 김정일의 경우는 내세울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김일성의 경우는 해외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발치산 활동을 했으니까 그때는 뭐 누가 뭘 했는지 그 사람들밖에 모르니까 우상화가 가능했고 김정일의 경우는 김일성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바롭스키에서 출생은 했지만 자란 것은 평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의 성장 과정을 알고 있거든요.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김정일 우상화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3년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박연미 씨입니다.
저희에게는 공포만 남아있었어요. 그 어떤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나 좋은 마음은 없었고요. 또 북한 김일성 정권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거든요. 뭔 촌스럽게 그런 노래를 부르냐.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저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쪽에서는.
최근 북한 당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우상화하는 교육 지침서를 일선 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침서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3살 때 총을 쏘고 자동차를 몰았으며 8살 때 대형 화물차를 운전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성산 전 북한 총리의 사위로 1994년 한국으로 망명한 강명덕 씨는 이런 식의 선전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1대, 2대는 그 선전이 목표 들어간지 모르지만 3대 세습에 오면서 김정은이가 3살 때 차를 운전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나 자식에게 운전을 시켰다는 것을 이건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옛소련도 레닌과 스탈린 등 독재자를 우상화하기 위해 곳곳에 동상과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만턴 동상과 우상화 건축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오는 7월 한국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남북 단일팀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그러나 남북 합동 성화봉송과 북측 응원단 파견 문제에 대해 북측의 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남북 단일팀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13일 단체 종목 조 추첨 행사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단일팀을 전제로 참가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단일팀 구성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입니다.
단일팀 구성은 이제 힘들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셨고요. 이미 다 국가별 대진표가 짜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조추첨을 통해서 원래 그 단일팀을 하려면 그 엔트리할 때부터 이렇게 좀 논의가 됐었어야 됐는데 이미 그 시기를 놓쳤었고요.
이와 관련해 에릭 스트롱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사무총장은 남북한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성 유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다만 백두산과 무등산에서 성화를 채화한 뒤 임진각에서 합화하는 방안과 북측 응원단을 파견하는 방안 등에 대해 북측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정부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앞서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9일 현재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광주 유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제적인 종합체육경기대회 때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한 사례가 없었고 또 이미 선수 선발 절차가 거의 다 끝났다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여건에 따라 국제체육대회에서 단일팀 구성은 가능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유대회 대표단장 사전회의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북한 대학생체육협회 장정남 부위원장은 경기에 지려고 하는 팀은 없다고 말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부위원장은 11일 핸드볼 결승전이 열리는 나주 체육관을 둘러봤으며 남북 합동 성화봉송 계획에 대한 질문은 별다른 언급 없이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단체전 경기 두 종목에 출전하는 북한 대표팀은 13일 조 추첨에서 여자 축구는 브라질과 중국, 폴란드와 경기를 치르는 C조에, 여자 핸드볼은 브라질과 체코, 슬로바키아와 함께 B조에 편성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캐나다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사업에 70만 캐나다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유니세프가 올해 대북 지원을 위해 모금한 금액은 목표액의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올해 들어 첫 대북 지원으로 유니세프의 대북 사업에 미화 5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10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캐나다 정부가 이 같은 액수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지원 사업에 각각 미화 90만 달러와 27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1,8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전체 대북 예산 가운데 영양 사업에 가장 많은 85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임산부와 가임 여성, 수유모, 6개월에서 2살 미만 영유아 490만 명에게 비타민 등 미량 영양 보충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는 영양 지원 다음으로 많은 500만 달러를 식수와 위생 사업에 투입해 주민 2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 사업에 350만 달러를 지원해 영유아와 임산부 70만여 명에게 홍역과 결핵 등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최근 발표한 대북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유니세프가 8일 현재 모금한 금액은 목표액의 4.5%인 8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유니세프를 포함해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굴락 이작사의 유엔 상주조정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On the health sector, there is a great inadequate facilities and also need for supplies to support.
의료 시설이 열악하고 의약품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작사의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 상황과 분리돼야 한다며 북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커피 전문점이 탈북민들을 고용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탈북 여성들이 이 업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탈북민 직원들과 함께 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의 이 회사를 박은정 기자가 찾았습니다.
서울 개포동에 있는 커피 원두 볶음 전문 업체. 언제나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곳은 탈북민 3명을 비롯해 장애인과 노인, 장기 실직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제품 배달과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려먹는 기계 수리는 다른 직원들이 맡고 있고 탈북민 직원들은 주로 원두를 볶는 일과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커피 제조공을 하고 있어요. 더치가 내려올 때는 그걸 하시고.
3년 전 이 회사에 가장 먼저 입사한 이혜영 씨.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커피 원두를 최적의 상태로 볶아내는 기술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왔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1년 5개월 차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는 하나센터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그분이 소개로 여기 입직해서 한 달 만에 저기 한 분이 또 저희 소개로 들어오시고 다른 한 분은 지원재단 그 소개로 아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나 그만큼 일에 적응이 회사 이런 데 적응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항상 활력이 넘치고 어떤 기술을 가르쳐도 곧 숙지하는 혜영 씨 덕분에 이곳에 탈북민 직원이 두 명이나 늘었습니다. 연정 씨와 옥인 씨인데요. 한국에 처음 와서는 낯선 환경에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회사가 재밌어요. 회사의 한국분들이 우리를 많이 배려해줘요. 커피는 세계적으로나 보나 한국분들이 밥 대형보다도 커피를 더 많이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뭐 K-POP에서 한류풍이 분다면 이 한국에는 커피가 주식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커피 회사에서 일하는 궁지도 있고, 그리고 또 커피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시고 이러니까 커피 창고에 다니면서 일하는 자부심도 있고,
가족처럼 형제처럼 허심없이 허심탄회하게 일하는 게 네 일 내 일 따라오고 서로 도와주는 게 제일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도 대표님이란 이런 이미지보다도 친형제처럼 서로 허물없이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런 상하간의 관계를 떠나서 너무나도 허물없이, 그러니까 그에 맞게 우리도 더 많이 일을 잘해주고 서로 받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곳에서는 하루 최대 400kg의 원두를 볶아 공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내 복지 차원에서 커피를 직접 내려먹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단골 고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회사의 성공 비결은 이렇게 직원들의 능력과 자부심 그리고 화합인데요. 비슷한 경험을 나눈 사람들끼리 한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일에도 금세 적응했고 회사에 나오는 게 즐겁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족 같은 분위기? 처음에는 조금 그 어떤 문화적 차이나 그런 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점차적 어휘가 풀리면서 적응도 되고 서로 차이점을 없애고 가족같이 서로 챙겨주고 뭐 안 좋으면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 지금은 그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고향에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우지도 되고 마음 아픈 일이나 기쁜 일 서로 같이 공유하고 서로 위로해도 해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도 한국 분들도 더 좋고.
한국인 직원들도 처음엔 살아왔던 문화가 달라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양지선 과장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에 원래 이제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그 탈북민 모임이라든지 그 단체 재단에서 이제 소개로 받게 돼서 처음에 한 분 두 분 이제 근무하시게 된 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세 분이 근무하시게 된 계기가 됐죠. 저희도 뭐 반신반의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도 처음이고 물론 근무 처음에 하셨던 분도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이제 해보니까 너무 괜찮고 이제 서로 간에 또 지내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분단 국가지만 이렇게 넘어와서 보니까 같은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참 좋고 그래서 이제 또 소개로 또 더 들어오시게 됐고 네, 이렇게 해서 참 너무 좋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더 키워서 이전하는 건데요. 이 회사의 김유리 대표는 추가로 뽑을 생산직 직원도 탈북민 출신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 탈북민 직원들에게 바리스타, 그러니까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교육을 해 스스로 커피 전문점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데요. 회사의 지원 덕에 탈북민 직원들의 꿈도 희망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커피 창고에 다니면서 많이 배울 거예요. 배워가지고 커피를 해가지고 가게 같은 걸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 내 대한민국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잘 살자고 왔잖아요. 그래 뭐 큰 성과는 없어도 이 일에서 성공적으로 앞으로는 좀 자격증 같은 것도 하고 개인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 회사 과장님들아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쉰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하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미국과 쿠바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대쿠바 정책이 쿠바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무기와 장비, 곡물 등을 제공하고 대신 원유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또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 주변에서 위협 비행을 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 항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쿠바 관계에 관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역사적인 양국 정상회담이 열렸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미주기구 정상회담이 열린 이 파나마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나라 정상 간의 회담은 50여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지난해 12월에 관계 정상화를 전격 선언했고요. 이후 몇 차례 실무회담을 열기도 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이날 처음으로 1시간가량 만나서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비공개 회담이라서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건 아닙니다. 다만 두 정상이 회담을 전후로 해서 각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후에 솔직하고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두 정상이 서로의 차이와 또 우려에 대해서도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제 두 나라가 미래를 향한 길 앞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앞으로 더 많은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쿠바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쿠바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담 내용을 밝히면서 기자들로부터 미국의 대쿠바 정책 변화가 쿠바 정권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쿠바 정책의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며 쿠바인들이 자유를 누리고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카스트로 의장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카스트로 의장은 회담에 앞서 두 나라가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란 오바마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자신은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 열려있지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는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미래에는 맞춰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카스트로 의장은 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양자회담과 별도로 이 미주기구 정상회담에서 가진 연설에서도 미국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앞서 미국과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미국을 맹렬히 비난했지만 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정직한 지도자로 묘사를 하면서 자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오바마 대통령의 파나마 방문을 수행했는데요. 쿠바 외무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기도 했고요. 앞으로 관계 정상화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케리 장관은 어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미국이 쿠바와 새로운 관계를 추구해야 할 때이며 새로운 대쿠바 정책을 통해 쿠바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 수십 년간의 봉쇄 정책이 쿠바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이제 관계 정상화를 통해 쿠바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또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인터뷰에서 관계 정상화가 긴 과정이 될 거란 발언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정상화를 위한 과정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쿠바는 이 두 나라를 오가면서 세 차례 실무 협상을 가졌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대사관 개설을 포함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아직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쿠바는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와 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까?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카스트로 의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이제 미국 언론들 사이에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캐리 장관은 어제 인터뷰에서 앞서 국무부 발표대로 자신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국무부에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었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이 카스트로 의장과의 회담에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다른 관련 부서들과 함께 케리 장관의 의견을 검토한 후에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어제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가 앞으로 수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곧 그래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쿠바 정부는 대사관 개설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요구했었는데요. 테러 지원국 지정이 해제되면 양국의 대사관 개설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곧바로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가 되는 건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결정을 내리더라도요, 미국 의회가 45일 안에 이를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반대해온 의원들의 비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었죠. 한편 이번에 이 미국과 쿠바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의원의 발언을 소개해드리면 민주당 중진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의원은 오바마 정부의 대쿠바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미국은 쿠바가 원하는 것을 주고 쿠바로부터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쿠바는 여전히 국제법을 어기고 테러 세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 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메넨데즈 의원은 이 쿠바에서 북한으로 무기를 싣고 가던 선박이 적발됐던 사례를 언급하게 됐고요. 한편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는 이번 미국과 쿠바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의원들이 많은데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앞서 이제 대통령 출마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요, 오바마 정부의 대쿠바 정책이 이 쿠바의 독재 정권을 돕고 있다면서 쿠바 국민들이 과거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미국 내의 비판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앞서 캐리 장관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과 비슷한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쿠바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미국이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미국이 원했던 쿠바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란 입장입니다. 또 특히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쿠바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나타내 왔는데요.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파나마에서도요, 카스트로 의장을 만나기에 앞서서 쿠바의 사회운동가들과 만났는데 이들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무기와 상품을 제공하고 원유를 공급받기로 했다고요?
네, 특히 이제 러시아가 이란에 공급하게 될 무기 중에는 그동안 두 나라 사이에 법정 분쟁으로까지 번졌던 S-300 방공 미사일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는데요.
네.
러시아가 당초 이 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하기로 했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국제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고 아직도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이 S-300 방공 미사일 수출 금지령을 해제하는 이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란의 이런 무기 획득, 그 무기 수입은 주변국들에게 참 큰 그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S-300 방공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입니까?
적의 미사일과 전투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요. 소련 시절인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지난 2007년에 이란과 5기의 S-300 미사일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이제 계약까지 맺었었는데 서방의 반발로 미뤄오다가 특히 이제 미국과 주변국인 이스라엘에서 거센 반발을 했었습니다.
네.
이러다가 지난 2010년에 UN에서 대이란 무기 금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러시아가 자국에서 이제 수출 금지령을 별도로 내리면서 아예 이제 이란에 대한 미사일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었죠.
네. 그런데 왜 이번에 다시 공급을 하기로 한 건가요?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이란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산 원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상품과 무기 중에 S-300 미사일이 이제 포함될 예정이고요.
네.
또 이란이 러시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4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소송 문제도 같이 풀리겠죠.
네.
특히 러시아는 이란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 주요 6개국 중에 하나인데요.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최근에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이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검증을 수용하면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러시아가 이와 관련한 이 조치를 미리 취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 S-300 미사일 외에는요 이미 다른 이 곡물과 장비 등에 대해서는 이란에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러시아와 이란이 이 물물 교환을 하는 건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양국 정부가 아직 관련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소식통이 밝힌 바로는 미화 2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러시아가 하루에 최대 50만 배럴의 원유를 이란으로부터 공급받는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이란과의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경제협력 확대를 원한다는 입장도 이번에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S-300 미사일의 개량형인 S-400 미사일을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구매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이제 별도의 보도에서요. 러시아 국영 군수업체 관계자가 러시아 관영 매체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관계자는 중국이 이미 S-400 미사일을 구매했고 공급도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구매를 원했던 미사일인데 중국이 처음으로 S-400 미사일을 공급받았다면서 이는 양국 협력의 전략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하지만 구매 대수나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를 상대로 위협 비행을 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었다고요?
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요. 지난 7일 폴란드 북쪽 발트해 상공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상황이 벌어진 곳은 국제 공역이라고 합니다. 이날 미 공군 RC-135 정찰기가 비행 중이었는데요. 러시아 공군 수호이 27 전투기가 후방에서 접근해서 고속으로 미국 정찰기 옆을 지나치는 위험한 기동을 세 차례나 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의 이런 비행은 위험하고 전문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게 한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나 했다면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충돌은 네.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충돌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미 국방부의 마크 라이트 대변인은요. 이런 전투기 조종사의 위협 비행은 조종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승무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종사 한 명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또 러시아 정부에 이 문제를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 대변인은 또 성명에서 러시아의 이런 공중활동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로 달라진 안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항의에 대해서 자국 조종사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주장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건가요?
미국이 이 자국 정찰기에 대한 러시아 전투기의 위협 비행에 대해서 항의한 건 공식적으로 항의한 건요 지난해 4월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오호츠크의 국제 공항에서 이번처럼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를 상대로 위협 비행을 한 적이 있어서 항의를 했었고요. 한편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러시아 전투기와 정찰기가 공역이 아니라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하면서 해당국 전투기들이 발진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나토의 발표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있었는데요. 네. 특히 러시아 인접 동유럽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요. 미국 등 다른 회원국들이 방위 지원을 위해서 병력을 증강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1분 1초가 빠르게 돌아가는 미국.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부터 외딴 시골 마을까지 갈록의 정치인에서부터
We need a president, a leader who will stand up and say we will take the fight.
어린 아이까지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미국을 살아가는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진짜 미국의 모습을 찾아 바로 지금 달려갑니다. 미국은 지금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가 오후에 황해도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7도에서 22도로 북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5도, 신의주는 맑고 최저 6도, 최고 21도, 강계는 구름이 많고 최저 4도, 최고 21도, 해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13도. 개성은 오전, 오후 모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2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최저 3도, 최고 12도. 장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10도. 해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 0도, 최고 18도입니다. 원산은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10도입니다. 선봉은 맑고 최저 0도, 최고 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미터. 서해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10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소탕하기 위해 국제연합군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오늘 미국 방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서방의 공습과 무기 조달, 훈련 지원 등이 ISIL을 몰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테러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지난해 8월 1일에 이라크 내 ISIL 은거지 등을 겨냥해 거의 2,000회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이라크 정부군을 육성하기 위해 파병 인력을 3,100명으로 늘렸으며 의회에 16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비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무장괴한의 총격을 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동지역 내 자국민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비아 내 자국민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철수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에는 현재 외교관 한 명을 포함해 한국인 35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어제 새벽 무장괴한이 수도 트리폴리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기관총 40여 발을 난사해 대사관 경비를 담당하던 리비아 현지 경찰관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인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5개의 국가들이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앞서 이들 5개국은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지역 다른 곳에서 공격적인 군사행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북유럽 5개국 외교장관들은 발틱해 연안에서 러시아의 군사와 정보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노르딕 국가들과의 국경지역에서 군사적 대결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유럽 안보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어제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오늘 당내 경선 참여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올해 43살로 쿠바 이민자 출신인 루비오 의원은 오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정치 행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통해 미리 공개된 루비오 의원의 선거 구호는 미국을 위한 새로운 방향입니다. 이 영상에서 루비오 의원은 미국이 강력한 세계 지도자가 돼야 한다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은 루비오 의원에 앞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랜드폴 상원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골즈보로시 당국은 관내에 위치한 웨인 카운티 커뮤니티 대학에서 오늘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대학 측은 즉각 학교를 폐쇄했으며 경찰은 범인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날 오전 8시쯤 911 응급 전화에 처음 신고 접수됐습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총격범은 보통 성인 남성 키의 백인으로 턱수염이 나 있고 눈 위에 문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최대 국영 석유 회사를 이끌어온 장재민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후베이성 한장 중급 인민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장재민 전 회장은 뇌물수수와 거액의 부정자산 취득,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재민은 아시아 최대 석유업체 페트로차이나의 모 기업인 중국 국영석유회사 회장을 맡아왔으며 지난 2013년에는 중국 국영석유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 책임자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패 혐의 조사가 시작된 지 5달 만에 정부직에서 해임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